요 근래에 제가 몇 권의 작은 책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 그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고, 동시에 제가 이 노란 책을 이제 하나를 샀습니다. 이 노란 책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아주 상당히 좋고, 또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 80페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나온 거 출판사는 아바서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뭐 3차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참 고통스럽고 또 교회로서는 비대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게 내년 4월 5월까지 이게 가면 정말 엄청난 교회가 타격을 입겠구나. 정말 웬만한 교회는 일단은 모이지 못하니까 재정의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하고 해서 정말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 책,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오늘은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존 레녹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지은 책이에요. 이분은 1943년 11월 7일 생이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그러면 아마 80이 이제 다 되시는 이런 나이에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이제 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명예 교수이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며 옥스퍼드 대학 그린 템플턴 특별 연구원 목회 고문 또 위클리프 홀의 특별 연구원이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어요. 요 근래 뭐 한 10년 이 사이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독교를 맹비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이 존 레녹스 이런 분이 변증을 사용해서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무신론자들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증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강사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여기 앞에 가서 보니까 2021년도 고려대학교에서 베리타스 진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베리타스 포럼의 주 강사로 오신대요. 2021년 내년에.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개의 이제 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현대 무신론자들의 헛발질 최초의 7일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빅뱅인가 창조인가 이런 책을 이분이 수학자이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쓰셨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분이 간단하게 아마 한 4월인가 5월경에 이 책을 이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의 창궐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수학자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좀 소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아래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떠는 세상 제목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70대 중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43년생이니까 만 77세신 것 같아요. 집에서 아내와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국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피하기 위해 최대 4개월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국, 프랑스 이런 데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이 팬데믹은 역대 최악의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고, 그 영향력이 우리의 평가를 훨씬 능가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실로 난감합니다. 그 규모와 범위가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영국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들과 심지어 국가들까지 폐쇄가 되고 국경이 봉쇄가 되고 여행이 금지되고 필수적인 서비스 외에는 모든 문 다 닫히고 대규모 스포츠 경기이고 관람하는 거 이런 모든 거 금지가 되고 침묵의 소도시와 대도시들이 두려움과 자가격리에 처하는 등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느라 국가 보건 시스템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고 병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요즘 나오는 그 뉴스가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병상을 기다리다 죽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에서 시작된 이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우한에서 이게 이제 발생하고 정말 이상하게도 유럽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편으로 TV 뉴스는 텅 빈 거리, 슈퍼마켓의 텅 빈 진열대, 텅 빈 스포츠 경기장, 텅 빈 교회들을 비춰줍니다. 다른 한편 병원들은 환자로 가득하고 추가 병상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회사와 사업체가 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이 온 세상을 엄습했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 두려움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점점 더 취약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다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세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세계적인 이와 같은 그 전쟁도 없었고 정말 전 세계가 부흥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정말 안정적인 그런 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세력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가족과 친구들 특히 노약자들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그물망, 식량 조달, 직업과 경제적 안정 등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한 170만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게 치사율이 날이 갈수록 좀 이렇게 낮아지게 돼서 그래서 웬만큼 본인이 잘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 그렇게 죽는 것은 죽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 최악의 상황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균형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게 가능한가? 또 혹시 이것 때문에 공황에 빠지고 또 아니면 히스테리에 빠지는 거 이런 걸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녹스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겪은 그런 사례가 이미 있다. 그래서 아마 역사에 남은 것 가운데는 주후 165년에서 180년경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홍역이나 천연두였던 것 같다. 그 당시 사망자가 500만 명이었다. 500만 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또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2,500만 명. 그 다음에 14세기 흑사병으로 또 알려진 그 페스트가 이제 창궐해서 한 7천만 명에서 그 다음에 1억 명 정도가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초반에는 콜레라 팬데믹이 여러 차례 이제 세상을 휩쓸고 가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이제 창궐해서 1918년, 1920년경에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고, 그 이후에 1956년에서 58년에 아시아 인플루엔자라는 게 이제 발병해서 한 200만 명, 그다음에 1968년에서 69년에 홍콩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100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생기고 2005년부터 2012년에 최고조에 다달한 HIV, 에이즈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이 된다. 많이 죽었네요, 에이즈도.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결핵이나 그 다음에 콜레라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병이다. 이제는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팬데믹 같은 거 이런 거는 인류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진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 뭐 초고속 인터넷 시대,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위생 이런 모든 것이 좋은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행병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 번이라도 이런 병이, 전 세계적인 이런 병이 닥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서양에서 국가적인 재앙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이제 몰려갔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목사나 이런 분들에게 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그런 현상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수의 국가 지도자들이 기도를 요청했고, 물론 전 세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 지도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이런 거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조그만 바이러스보다도 너희가 약하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역의 교회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문을 닫고 있어서 다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그런 그 실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썼어요. 혹시 하나님이 자가격리 중이라 접근할 수 없는가? 여러분, 자가격리, 하나님도 락다운이 돼갖고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계셔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또는 누구로부터 진정한 위안이나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만 70세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수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근무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 이제 지성을 다 발휘하고 이런 사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지식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세계 최고의 그 지성인이 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 자, 고통과 고난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재앙과 질병의 결과로 생기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있고, 쓰나미도 있고, 암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통은 사실은 인간이 책임질 그런 내용의 고통이 아니죠. 자연재해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이제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고통이 있어요. 미움이라든지 테러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학대, 살인하는 그런 행위들, 이거는 인간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이와 같은 이제 고통이에요. 이게 도덕적 악의 문제를 낳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고통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인간 경험과 기초의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고통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고통은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불이 있는데 불 가까이 손을 대면 그럼 어떻게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건 조심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첫 번째 효과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고통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위험이 닥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걸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불 저거 뜨거운데 애가 가서 닿으면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어떻게 뜨거우니까 물러서듯이 고통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고통은 신체 발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육상, 등반, 축구, 럭비, 복싱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스포츠 열광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탁월해지기 위해서 상당한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100m 선수가 그 10초 그걸 이거 안에 뛰기 위해서 지금 무지무지 노력하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고통이 성품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직면에서 탄력적이고 강인한 성품을 개발한 그런 본보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 같으면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쓴 그 책에 보면은 라스콜니코프의 그 말에 이런 진리가 이제 담겨 있다. 고통과 고난은 항상 큰 지성과 속 깊은 마음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링컨이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수많은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을 했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화당 거기 대통령 후보가 돼서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정말 그 위대한 일을 이 링컨이 해내잖아요 그 일을 해내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다윗의 사례를 가서 보면 17, 18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13년 동안 인간으로선 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고통을 그것도 누구한테 당해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보면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보니까 인간의 그 이 성품의 그 형성에도 고통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녹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대해 나는 많이 알지는 못해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달려갔더니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내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아마 큰 수술을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련한 의술 덕분에 치명적일 뻔했던 심근경색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나는 심장 속에 지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누구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그런 이 일인데 이걸 겪고 나면은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먼저 배웠냐? 무엇보다 나는 죽을 운명이고 내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구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지만 이걸 당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구나. 아내에게 작별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수술 받으러 이제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의 생명을 귀한 선물로 되돌려받았구나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의식과 소명감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잖아요. 77세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성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지내는 동안에 내 여동생은 22살밖에 되지 않은 근데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딸을 뇌종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살아났지만 자기 동생의 그 딸 22살짜리는 뇌종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내가 회복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내 여동생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나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여동생을 만나서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정말 딜레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긍정적인 차원을 볼 수 없는 팬데믹에 관한 한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그 악한 질병 이런 걸 이제 만나게 되면 특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통과 고난, 재난 이런 걸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렇죠? 또 왜 기독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자연재앙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부터 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해서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을 다 끝낼 때는 왜 크리스천들이 희망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죽음이 더 갑자기 더 가까운 듯한 그 불확실성의 그 세계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될 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왜 평안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다.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무신론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를 허락하셔서 이 많은 재앙, 이 사람들이 이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은 먼저 바이러스가 뭔가, 바이러스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가 성경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바이러스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바이러스 설명을 하더라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의 피터 폴라드가 세계경제포럼에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명한 그 바이러스 학자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바이러스란 단어는 대다수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인플루엔자, HIV, 황열병 또는 에볼라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하고 때로는 몹시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벌써 바이러스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오고 에이즈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이러스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을 망치는 바이러스는 21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은 지구상에 지금 바이러스가 몇 개가 존재하냐. 1억 개가 존재한다는, 1억 종류가. 1억 개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1억 개 가운데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건 지금 21개 정도가 지금 알려져 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대다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좋은 바이러스의 수는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생산적인 호수나 강에는 종종 1mm당 1억 개나 된다는 게 바이러스가. 이는 티스푼의 4분의 1 면적이 작은 거 안에 호주 인구를 다 집어넣는 것, 이거의 4배가 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이렇게 짧게 이제 다 잘라내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무명의 영웅들이다. 이게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억 개 정도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해서 1억 개 작용을 하고 이 가운데 21개 종류 정도만 지금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아있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이 다 유익하고 아주 작은 비율만 코비드-19처럼 인간에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여기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흔한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들의 책임이 있는 큰 코로나 바이러스 과에 하나에 이제 속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수학자가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지진 생기면 막 땅이 갈라지고 또 바다 근처에 생기면 그냥 그 쓰나미, 해일 지진이 생기면 그냥 10m, 20m 물이 올라와갖고 다 사람 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지진의 경우와도 매우 비슷하다. 지질학자인 피터 워드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레어 얼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참 뭐라 그럴까,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지구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거기에서 지구 이 겉표면이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판, 그렇죠? 이 판 구조의 놀라운 중요성이란 제목이 달린 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판상 지각 표층이 움직이길 멈춘다면, 여러분 이게 떠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가다가 이게 딱 부딪히면 그럼 이게 지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각의 표층이 움직이길 멈춘다면 지구상에서 생물이 대규모로 멸종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판 구조는 여러 대륙의 형성 및 땅과 바다 간의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으로 구성이 돼서 움직여야만, 그래야 이 대륙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완충하는 이와 같은 걸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판상 구조, 이게 이산화탄소의 일정한 평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재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세계적인 온도 조절 장치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 되고, 이러다가 이게 가서 하면 부딪히면은 지진이 생기는 건데, 지진이 자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아, 바이러스하고 지진은 우리 지구상에 사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구나, 필수적인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다수 바이러스는 유익하고 그중 아주 일부 소수만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증거를 인정한다고 해도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존재해야 되냐.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당장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은 병원균이 없는 그런 세상은 만들 수 없었을까? 그렇죠? 병이 없는 세상은 만들 수 없었을까?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고압선 잘못 만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전기는 안 만들 수 없나? 그렇죠? 위험하지 않는 전기. 아니면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아주 얼마나 유용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걸 다 태우면은 그럼 엄청난 그런 규모의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불이 이렇게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은 타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떨 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대다수 경우는 불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전기, 불타지 않는 그런 불,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이제 생기면은, 아, 코로나 이런 거 없는, 병균이 없는 그런 세상을 왜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병원균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게 처음에 지어졌을 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장된 프로그램을 따르는 로봇으로 구성된 세계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대로,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악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자유의지라고 봐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그런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로봇가 아니고 정말 하나의 그런 그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할 수도 있고 아니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하고 이 아니오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그 자유 의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결과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악한 병들이 생기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성경은 이 둘 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놀라도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그 선이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미임을 바이러스한테도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과연 나를 대적하고 살 수 있겠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서 이런 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한 사실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일이 잘못될 수 있는 세상 인간이 악을 택하든지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럼 왜 이런 세상이 왜 생겼느냐? 창세기 가서 보면 모든 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사람이 뱀의 유혹,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작정하게 되면서 마귀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흐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런 사건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죽는다 그 말씀 그것대로 아담은 930년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금방 죽었고 그걸 먹는 순간에 그 이후에 930년 이후에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런 창조 세상에 엉겅퀴도 생기고 악한 일들도 생기고 악한 짐승들도 생기고 또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이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악한 질병들도 생기고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 한 1억 개 중에 21개 정도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바이러스도 생기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가서 보면은 온 세상이 지금 신음 가운데 있어요. 새도 지금 신음하고 있고 사자도 신음하고 있고 그렇죠? 식물들도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두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물이 허무, vanity를 이 허무에 굴복을 했지만 이게 자의로한 게 아니라 그걸 굴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허무에 굴복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허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설계될 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이게 허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 어떻게 이루어졌냐? 본인이 하려고 창조물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면 땅에 저주를 하세요. 땅에 저주를 하셔서 땅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내게 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결국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세상이 이런 나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죠? 또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지금 신음 속에 있게 됐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으면서 변증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전염병 없는 세상 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냐. 그렇죠? 불도 타지 않는 불 좀 만들면 그럼 항상 안전할 텐데 왜 불은 타느냐. 뭐 등등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성과 물리적 자연 속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자연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이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그 인간 행위와 지진, 쓰나미, 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팬데믹 이런 걸로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하신 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도 그 결과에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토의를 하든지 10시간을 하든지 1만 시간을 하든지 우리는 바로 이곳에 있고 세상은 현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해봐야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사실에 익숙하다. 이건 뭐냐?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몇 년을 생각한다는 거야. 몇 년을 그 하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해다가 안 되면은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그걸 가지고 5년, 10년 계속 끌탕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래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런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지침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 지침을 따르고 살아야 된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첫째, 실제적 차원에서 최상의 의료적 충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일부 방송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고가 어떨 때는 일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문제가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목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런 사람들, 노인들, 심장 및 호흡기 계통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리 조치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로 이제 격리해서 이분들 보호하는 그런 일, 의료진이 이야기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고대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나병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결리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잖아요, 격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영구 격리가 있잖아요, 영구 격리. 그게 들어오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다 생각이 돼서 이야기하면은 크리스찬들도 일단 잘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적 충고에 기초한 이런 반응은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나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의료진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구나, 불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또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명해서 의료를 비롯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기심의 표출이 아니라 이웃을 보호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좀 마스크 쓰라 그러고 좀 사회적 격리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비교적 안전한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방문해서 쇼핑을 돕고 필요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자,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을 가다듬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파멸될 것이라면 그 바이러스가 올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양떼처럼 다 함께 웅크리고 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현명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거냐? 기도하고, 그렇죠? 일하고, 지금 하던 일 그대로 가르치고, 읽기, 음악 듣기, 자녀들 목욕시키기, 테니스 치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거,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핵폭탄이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런 게 우리 몸은 부술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글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정말 우리 그 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우리의 영과 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팬데믹 사례를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그 사례를 보면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관련해서 이 한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 팬데믹의 역사가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성경에 나오는 팬데믹을 다 설명을 하고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팬데믹을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팬데믹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제 수용해야 될 것인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 책도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그 내용이 뭐냐, 1517년 우리는 말틴 루터를 생각하잖아요.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말틴 루터 당시에 페스트가 창궐을 했다는 거예요. 페스트가 창궐을 했을 때 루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물론 핍박받고 성경 번역하고 이런 가운데 이게 쓰여졌지만 그게 기록된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런 시대에 그 패스트를 앓는 그 사람들을 두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 말틴 루터가 같이 그 안에 거하면서 이들을 치료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과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1527년에 패스트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덮쳤을 때 말틴 루터는 도망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그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바람에 딸 엘리자베스가 죽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루터는 또한 크리스찬은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 하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역병에 대한 크리스찬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서 뚜렷하게 진술했어요. 뭐라고 진술했냐?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습니다. 크리스찬 의사든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찬 관리든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찬 회중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십자가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그 남아있는 병자들과 함께 이렇게 투쟁을 벌이면서 그때 기록한 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생을 중시하는 크리스찬의 동기는 자기 보존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윤리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싶다. 이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자를 전염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하는 건 다 이렇게 육체적인 거, 물리적인 거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특히 고통의 때, 죽음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잊고 지내던 기독교 유산의 한 측면을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초기 크리스찬들이 온갖 위협에 둘러싸여 위험한 세상,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았던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처럼 희생적으로 살고 타인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할 힘을 얻었던 것은 무덤 너머를 바라보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사는 그 생활 그 양식과 뭐 이런 거 비교하면 위생,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 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다른 생명, 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살았냐? 무덤 너머에 있는 산 소망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고난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책은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이 관점에서 기록된 이런 책, 이걸 책을 쓰면서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자, 우리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이 80이고 삽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발전해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바울이 느끼던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처럼 살든 지금 21세기처럼 살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영광의 그 주관 것을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이유가 나오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의자니 이런 것들 다 썩어 없어지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는 것들 그 보이지 않냐는 거를 영어로 이터널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땅에 있는 거는 이건 다 보이잖아요. 이거 있는 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터널한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냐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이제 가서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기 전에 거기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100m 달리기고 하면 끝에 가서 1등 하면은 그러면 월괴관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정말 요즘처럼 어렵고 이렇게 정말 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뭐 병 때문에도 어렵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교회가 또 탄압을 당해서도 어렵고 미국 같으면 지금 아주 완전한 부정선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할 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날이 되면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찬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지금 유행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누가 이야기한 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모든 게 다 이제 새롭게 돼요. 5절 가서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한 말이니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런 세상이 되면 없어질 것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기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21개 그런 그 바이러스 정말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 이런 그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소망을 더 굳건히 갖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역병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까 바울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의의 왕관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의. 우리가 원하는 게 의 아니에요. 그 의의 왕관을 주시는데 그 왕관은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왕관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팬데믹 와중에 무슨 평안을 느끼라고 이야기하냐. 예,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걸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 끝나고,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정말 영광의 무거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당하고 있는 가벼운 고난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금 존 레녹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변증학 교수, 예수님을 믿는 그 교수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어쨌든 2020년 한 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메시아 공연도 하고, 그렇죠? 쫙 해서 그 메시아 공연에 그 참여해서 같이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엔 또 백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싹 물러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 그날 아마 엄청난 합창의 그 목소리가 하늘의 왕좌를 울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